네,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가운데 오늘은 젊은이 예배이기 때문에 좀 예배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평상시 때 이 5부 예배는 1부 때 예배와 같기 때문에 기도하고 앉고 대표 기도하고 3일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앉자고 했는데 앉으려 했다 일어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말씀들을 잘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들 명령이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한 것은 사실 나를 따르라, 결국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 삼아서 주님을 쫓아 살아가듯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말씀이 넘어가죠. 요한복음을 넘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 이제 승천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절 보게 되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영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저희들과 같은 이 몸 자체로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점점 안 보였겠죠? 그러다 구름 사이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주님께서 길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증인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죠. 알다시피 6절을 보게 되면 혹시 이 나라를 구원하신 때가 이때니까 라고 말씀할 때 제자들의 바람은 로마의 이 통치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해방을 꿈꾸었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면 우리가 마치 주님의 장관들이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정치적 세상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가 지금이니까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주님께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세스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동사 에이미의 그 미래형이면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즉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언이면서 반드시 너는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막연하지 않아요. 추상적인 관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쫓아 구체적으로 주님이 분부한 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법조인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법률 용어로서 증인이 되라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면 애시당초 증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반드시 증인으로서 출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사람으로 부른다면 당연히 가서 진실을 말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반드시 진실만을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짓을 증언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이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충족이 돼요. 자, 일단 먼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보았고 만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출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을 해야 되는 이러한 출두한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증인으로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 진실만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만 증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 법정은 사실 말로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증언과 저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언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뭘로 증언을 해야 되겠죠? 삶으로. 삶으로 증언을 해야 되는 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증언이 결국은 어떻게 삶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그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되면 결국은 그렇게 증인,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증인을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쓰여져 있는 증인을 마르티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르티스는 여러분 그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마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터. 그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마르티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마터.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이런 의미인데, 즉 주님의 제자들은 마터, 순교자의 그 삶으로 삶을 마감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들은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위증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순교했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도 쉽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고 쉽게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권력 앞에, 자기 이익 앞에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리의 눈치를 보고 위증을 하던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하니 진실 앞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을 설교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 증인이 돼야지. 뭐 어떻게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통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다라고 보통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오직이라는 이 말이 성령으로 수식을 하고 있어요. 성령, 오직 성령 받아야 증인된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지만 여기서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수식을 하고 있냐면 권능에 연결이 됩니다. 오직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라고 원어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좀 포괄적인 개념이고, 성령을 받되 권능, 능력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영어로 파워라고 보통 알고 있는 이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능력을 이야기해요. 능력. 보통 여러분 능력하면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바로 병고치는 능력이라던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라든가 뭔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쭉쭉쭉 해내는 그런 힘, 실력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쉽게 능력으로 떠올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 능력이 성령 받아서 무언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 아,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증인들이네 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우리 쉽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가시적인 능력을 주님께서 능력, 이런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적인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3년 동안, 총 33년 정도 사셨죠? 3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공생애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생애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를 딱 시작할 때 무엇을 받고 시작을 하죠?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자, 세례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사람이 그 영적인 사실들을 이해를 잘해서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공표하는 성도들 앞에 언약식과 같은 예식이죠. 한마디로 세례는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받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30년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헌신이죠. 굉장히 낮추신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신도 위에 있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이 신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사실 미라클, 이해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헌신이고 굉장한 성육신, 낮아지심, 기적과 같은 일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죠? 제자들을 얼마나 섬겨주셨습니까? 얼마나 낮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세워주셨는지 우린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어 지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낮아지심,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위한 헌신,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서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나보로 세례를 주라 하십니까? 라고 말씀할 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자막 부탁드렸는데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안 되었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이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헌신의 세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주님께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세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 해석이나 의견 공부할 게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함이고 헌신으로서 헌신의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권능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본 마음처럼 가시적인 어떤 파워,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권능, 헌신의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사랑에 기인한 헌신의 삶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선교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분부하고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돼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또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저도 성도라면 성도이고 교회라면 교회이고 목사라면 목사입니다. 그 많은 목사들 중에 저도 어떤 목사가 될까, 어떤 사역자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진짜 본질적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 목회자가 된다면 쓰임받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최근 더 많이 하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가 되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도 모르게 능력을 많이 받고 싶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 함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믿었더니 야, 참 능력 있는 분 같아, 사역을 잘하시는 것 같아, 실력이 있으신 분 같아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목회를 잘한다, 뭐 설교를 잘한다, 무언가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 그것이 영향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듯이 우리 성도들은 다 사람이기에 다 외모를 봐. 잘하는 것만, 잘하는 분이 나에게도 좋아 보여. 그렇죠? 본질적으로 잘하는 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을 깨뜨려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속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럼 나중에 실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회를 하면서 속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다 드러나더라. 결국은 진정한 실력자가 어떤 자인지 성도들도 다 알게 되고 목회자인 저희들도 본질로 승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뽀록 나더라. 이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게 돼요. 저도 기도하고 저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목사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땅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반대쪽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어디 그쪽이 땅끝일까요? 이 시대의 땅끝은 이 복음이 성교학적으로도 이미 다 이 지구본을 갖다 봐도 다 복음 이 지역적으로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결국은 이 땅끝은 사도 바울이 존재했을 때는 땅끝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적용 가능했죠.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땅끝은 다시 돌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이곳이 땅끝이에요. 자, 그럼 땅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히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권능,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증인,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죠? 아쉽겠지만 짧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될 것이다.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주도권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오직 성령 가운데 있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게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알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까요? 바로 주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쳐다보면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기에 눈이 마주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 주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능력받고 싶어요. 세상적인 능력, 교회 내에서도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인정해 주겠지, 교회에서도 영향을 행사하겠지, 세상에서도 이렇게 베풀어주면, 물질을 주면, 그들이 없는 걸 갖다 주면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겠지라는 식의 성교, 사역 이런 걸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성교를 많이 다니고 저도 삼일교회 여지껏 있으면서 참된 복과 같은 선물들,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잘합니까?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삼일교회 선교 쫓아다니면서 목회자이기 전에 이 삼일교회의 이 강력한 선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실제적 현장에서 많이 선교를 뛰다 보니까, 그리고 삼일교회가 가고 있는 여덟 나라 해외 선교 측면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해외 선교 디렉터도 했기 때문에 다 가보았고, 그리고 국내 선교도 우리 삼일교회가 가고 있는 곳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다녀보면서 제가 느끼게 되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가 선교를 하다가 그들이 은가금을 주면 좋아할까? 그들은 은가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데, 혹시 어설프게 물질을 가지고 와서 풀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필요한데 써. 그리고 이것을 준 것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쳐다봐, 교회를 바라봐, 예수님께 나와 라고 하는, 어쩌면 방식을 잘못 가지고 순서가 잘못된 방식으로 선교를 하고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게 우선이든 저것이 우선이든 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가니까 우리는 이전에 안강기 선교사님의 가르침 가운데 은과금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 가져오는 거 싫어하세요. 오로지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기도해라. 말씀을 보고 기도로 준비하다가 선교 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어요. 근데 힌두권 선교는 뭐 선물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나 현지에 계신 분들의 꼭 사역적 필요한 것을 헌금을 하고 돌아왔지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진짜 특별하게 가져간 것도 없는데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더라고요. 3차까지 가서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4차 현장 선교를 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도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받겠다고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만 하여도 하나님은 이 들판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것저것 준비하기보다 본질적인 마음을 준비하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그 감동하심만 받는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쓸데없는 능력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정체성이 바로 설 때 주님이 진정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예배하면서 핸드폰 한다던가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쳐다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 나의 증인 맞아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 감동으로 일상으로 나아가고 그 감동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 받은 사람, 진정한 능력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복음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스스로가 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성령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성령의 감화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나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시선.